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포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크게 보자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을 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 여지껏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가 이제부터 말씀을 시작하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즉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주로 이웃 사랑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십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A달락, B달락, C달락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각각의 달락마다 3개의 설교들이 들어있고 다 이웃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A달락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들은 세 개의 설교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 작은 소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성도에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중에 작은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이 15절부터 내용은 이제 B달락에 해당하는데 지금부터 다시 또 세 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죄를 범한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성도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은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오늘은 15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내일은 18절부터 20절까지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맨 앞부분에 보시면 매우 간단하지만 상황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형제가,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형제라고 하는 건 무슨 혈통상 가족이거나 친족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는 다른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형제가 어떻게 했느냐? 죄를 범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생긴 것이죠.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죄를 범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봐도 충분하고요. 이 성경의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나한테 죄를 범했건 아니면 자기 혼자 죄를 범했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건 여하튼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매우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하면 좋은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한 성도가 있을 때, 즉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령하신 거죠. 이 명령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만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었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간단합니다. 네가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회개한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스스로 아 이게 죄구나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서 죄 지은 놈이 도리어 성을 내거나 아니면 발뺌을 하거나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찾아간다고 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자식이랑 안 살고 말지. 내가 그 녀석이랑 교제를 안 하고 말지. 내가 다시는 꼴도 안 보리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러면 그만인 거지. 이러고 싶을 것 같은데 찾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라. 죄 지은 사람한테 네가 찾아가라. 찾아가라. 그런다면 어떻게 하느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러니까 1대1로 처음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1대1로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이 사람이 지었던 죄를 드러내거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거나 그 사람 면박을 주거나 그 사람 창피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1대1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갖기 위해서 몰래 죽이려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몰래 이야기하려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 부분 죄를 지은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세 번째가 권고하라는 겁니다. 권고하라. 권고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쓰이는데 뭐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는 경책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권고하는 것, 경책하는 것. 그래서 사실 이 권고한다고 하는 게 부드러운 말로 친절한 말로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권고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찾아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 동시에 가서 막 사정사정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적절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가서 내가 분하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또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저 녀석한테는 함부로 대해도 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막 사정사정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제발 회개해 주면 안 되겠느냐 막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것은 죄악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적절하게 권고하게끔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권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또 어떤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그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가 다 나와요. 첫 번째 결과는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러분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듣고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 사람이 아, 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발뺌을 하고 있다가 아, 내가 죄를 지은 게 맞다. 이렇게 인정하건 아니면 아, 난 그게 죄라는 걸 몰랐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 그게 죄가 맞네요. 이렇게 인정을 하건 여하튼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면 그 형제를 네가 얻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형제를 얻는다고 하는 것,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할 때 가능한 겁니다. 죄를 회개하면 과거에 있었던 죄도 덮어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같이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6절에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 듣지 않거든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현실 속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하다. 네가 죄를 이미 지었다. 그렇게 권고하면 회개하는 반응이 많을까요?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반응이 많을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대체로 회개하는 경우보다는 회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회개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안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공격을 해오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니는 뭐 얼마나 잘나서 뭐 이러거나 아니면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러거나 그러면서 딴 걸 꼭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나와요. 16절에 보면 만약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맘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이제 증언을 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권고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어요. 17절에 보면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권고했을 때 듣고 회개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것마저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보면 교회에 말하고 이제 비로소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말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죄 지은 걸 이야기하게끔 하셨을까요? 사실 목적은 간단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죄에 연루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또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교회의 말을 하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과 세류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가서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면조차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 세리, 다시 이야기하면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해서요. 여러분,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권고하고 회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불신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방인처럼 여겨라. 세리처럼 여겨라. 이게 종종 성도들이 헷갈려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성도들은 아, 그래도 교회는 회개할 거 기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섣부르게 주제넘게 예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몇 번 기회를 주셨죠? 3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3번만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내가 가서 이야기하고 다른 성도와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 사람은 너의 형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착한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자비가 많은 사람이냐? 10번을 기다리고 20번도 기다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 언제 회개할지 모르니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도 같이 망하고 그 사람 기다려주는 동안 다른 사람도 같이 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합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어렵잖아요. 나도 죄를 짓기도 하고 저 사람도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죄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회개하고 은혜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그게 이제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옆에 있는 성도가 그냥 단순히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네 옆에 있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 사람이 어떻게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네가 도와주어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걸쳐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다시 믿음 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한정까지 기다리거나 무한정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죄를 지은 게 분명한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기회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회개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회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교회 성도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주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나중에 5년 뒤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교회를 찾아오건 다른 교회를 가게 되건 어떻게든 또 주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5년 뒤, 10년 뒤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무작정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이렇게 교회가 가서 회개하라고 권면할 때 이때 이 사람이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로는 언제나 그렇지만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은혜를 많이 베푸셨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제자들이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제자들이 우리한테 죄를 지은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죠? 예수님한테 죄를 지었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개돼지가 아닌데 예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나서 불리한 상황이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를 지은 거죠. 예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물으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내 옆에 나를 향해 죄를 지었건 주님 앞에 죄를 지었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반면 슬픈 현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셨던 그리고 다시 찾아가셨던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룟유다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게 합당한 것인가? 그건 또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회개한다고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마음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요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온지는 모르지만 이 탤런트였던 조진웅 씨가 과거에 소년범이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이야기들이 많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자기들의 입장이 있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바라보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우리들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다고 하면 받아줍니다. 사실은 어지간한 죄가 아니고 너무 심각한 죄여서 그것까지 받아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현실적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군가가 회개한다고 하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개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회개하겠다고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회개한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건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그게 교회와 성도가 갖는 태도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게 용서가 안 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참 우리 자신을 또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죄를 범한 또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잘 끌어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안 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주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이 다를 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성도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꼴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 그 사람에게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또 저도 그 사람을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하면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넉넉한 마음으로 나 자신이 용서받은 것 기억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양을 주님께서 안고 오셨을 때에 주님 곁에 남아있던 99마리의 양들이 여전히 그 양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그양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 잃은 양이 혹은 죄를 범한 내 형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형제를 얻었다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그에게 권면하고 그래 그가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다가 죄인까지도 다 함께 미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심지어 회개하는 죄인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마음 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